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숨도 돌릴 틈이 없이 바로의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간신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광야가 펼쳐집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쓴물이 나옵니다. 물을 얻지 못해 죽음과도 같은 그 갈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돼서 그곳에서 또 이 양식의 고갈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17장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7절까지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라고 한다면 8절에서 16절은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아말렉 족속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는 형제 사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공격은 매우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킵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보이는 대로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장자권을 포기하고 무려 3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서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이 아말렉을 육체를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접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좀 더 특별한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가 왔습니까? 아말렉이 온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한 것입니다. 아마 이 전쟁이 1절에서 7절까지가 무리바 사건이니까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 물을 얻기 힘드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많이 비겁한 것 같아요.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충분한 이 군사 물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나와가지고요 무슨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광야의 지형도 잘 모르고요 싸울 줄도 모르는 그런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애초에 아예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싸움은 싸워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 싸우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이길 확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모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좀 느긋한 것 같아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는 내일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긋할까요? 이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그런 공격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싸워 나가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싸움에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 모세의 태도와 이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이렇게 특징이, 결정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문제만 봅니다. 문제 안에 파묻혀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정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비딤에서의 전투는 참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이 모세는 아론과 훌과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학자들 중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어떤 주술적인 신비적인 행동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옛날에 보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원한 있는 사람의 그 인형을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건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거기를 바늘로 콕콕 찌릅니다. 그러면 그 원한 있는 사람이 막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모세가 깃발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깃발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모세의 깃발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팔을 올렸다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주술적인 의미나 아니면 뭐 용기를 불어 넣어준 행동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함축하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언제 듭니까? 저는 군대가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전방에 있을 때 거기서는 암구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날 그걸 바꿔요. 그래서 오리 하면 뭐 오뚜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면 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보초를 설 때 우리가 항복할 때 두 손을 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여러분 두 손을 듭니까? 학창시절에 보면 가서 두 손 들고 서 있어 그럴 때 이제 벌을 설 때 또 두 손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은 의미입니까? 손을 모세가 들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은 모세의 능력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려져 있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두 손을 들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따가 기도하자고 할 때,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할 때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5년도에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구와 상담부를 맡고 또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금요일 날마다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가서 금요 철야 찬양집회를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 그렇게 매주 금요일에 가서 철야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보통 한 새벽 3시 반 정도에 끝나면,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전에 잠을 자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주 전국에서 막 500명 정도가 오셨어요. 항상 그 영락 기도원이 꽉 차가지고 거기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싱겁게 찬양을 할까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두 손을 들고 계속 찬양해요.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함께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의 스타일이 기도한 찬양이 좋아졌어요. 저의 스타일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타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회를 인도하면 목이 쉬어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성도분들이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기도 못하니까 목사님 조곤조곤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많이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하려고 해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조곤조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이렇게 항상 찝찝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기도하는 열정이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정말 기도원에서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까 또 두 손 들고 막 기도하자고 찬양하자고 하시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손을 들지 않으면 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 임직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부가 이제 처음 사역을 이제 교육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금요 예배 절대 빠지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고 약속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다 아멘 하셨습니다. 한 70명 오셨거든요. 우리 금요 예배 그분들이 교육을 뜨겁게 받으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금요 예배 우리 교회 예배는 빠지지 말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식으면 직분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식으면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금요 예배 제가 금요 예배 할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금요일 날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밤을 새가면서 막 기도원에 가서는요 나무뿌리 하나 막 정말 뽑는 그런 심정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 집회를 2년 동안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왜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이 금요일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꼭 데리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분들한테 우리 또 임직자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금요 예배 빠지지 말자고. 저거 약속하셨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목사하고 한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속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예배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이 금요일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스타일이 안 맞아서 왜 꼭 두 손 들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꼭 우리 함께 이따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모세의 팔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벌스라고 하면 이 두 손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게든 그 손을 들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의 밧줄이 내려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불어넣어 줍니까? 아니면 모세가 잠깐 마비라도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멈춰져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줍니다. 여기에 성경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맛봐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 손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시험에 듭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집니다. 붙잡을 힘도 없고 달려갈 의욕도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해질녘 때까지 한 손은 아론이 들고 한 손은 훌이 들고 그렇게 기도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훌이라는 인물은 그 뜻이 빛나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빛으로 또 묘사하기도 하니까 이 훌은 성령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무엇을 구할지 그런 듣는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참 많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과정 중에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감동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늘어납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13절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은 이 공격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육체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육체적인 속성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악한 영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 공동체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